예, 오늘 스가랴서 맥잡기 네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전통 문제와 이스라엘의 밝은 미래, 뭐 환한 미래 이런 제목을 가지고 7장과 그 다음에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6개월 전부터 구약성경에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나오는 그런 책들, 이 책들을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고 또 이제 학계 스가랴 이렇게 이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말라기도 이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여기 나와 있는 이 스가랴서 14장에 있는 말씀도 다우리에게 이제 주셨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 대다수가 그럴 거예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읽기에 급급해서 그렇게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이와 같은 그 성경이 아마 스가랴서가 아닌가. 아마 스가랴서, 스바냐, 미가, 뭐 그다음에 하박국 뭐 이런 데 이제 가면은 거의 그냥 그렇게 그냥 대충대충 해서 일과를 이제 마치듯이 이렇게 이제 성경을 넘어간 경우가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좀 내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뭐 샅샅이 구절구절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문맥이 이렇게 돼 있고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돼 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면 그럼 앞으로도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일단 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스가랴서 이제 7장, 8장을 공부하는데 7장, 8장 공부하기에 앞서서 1장부터 6장까지 공부한 그 내용을 전체를 좀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복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BC 536년에 유다 백성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 무리를 끌고 온 그 사람의 이름이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 그래서 BC 536년에 약 5만여 명의 이제 포로가 이제 돌아왔고, 그리고 돌아온 목적이 뭐냐? 예루살렘에 허물어 내려서 정말 볼품도 없이 남아있던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하나님 이들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돌아와서는 정말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기초를 놓았는데 외부 적들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위협하고 내부에서 낙심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기초만 놓고 무려 16년 동안 하나님의 집을 짓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이제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16년이 지났을 때 나이가 든 학계라고 하는 그런 대언자하고 젊은 청년 스가랴라고 하는 두 명의 그 대언자를 보내셔서 유다 백성을 이제 격려하시고 회개하게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려주시고 그러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는 대언서라고 이야기해요. 그 대언서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 대언자들이 살던 그 시대와 관련된 그런 대언의 말씀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두 번이나 세 번 계속해서 저 뒤에 맨 마지막에 메시아가 오게 될 때 우리가 보통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누리게 될 그 복에 대한 이런 말씀이 이중적인 어떤 경우에 삼중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언의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던 시대, 또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 온 다음에 그 시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시대, 이게 삼중적으로 이렇게 막 나타나는 그런 일이 이사야서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그 대언서에는 한두 번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걸 잘 파악하는 게 대언서를 이제 이해하는데 핵심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계와 스가랴서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제 이 두 사람을 보낸 목적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이건데 집을 짓기 위한 그런 메시지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천년왕국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메시아가 오셔서 그래서 이들을 다스리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나오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을 이제 재건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이제 가진 것도 없고 낙담한 상태에 빠져 있어요. 자, 이들을 이끌고 나가는 두 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다음에 외부의 모든 일들을 담당하는 그런 지도자는 스룹바벨 총독. 이 사람들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총독 스룹바벨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가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그 위대한 그런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눈에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초라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이 세상에 은과 금 모든 게 다 내 거다. 하려고만 하면 내가 은과 금으로 얼마든지 치장할 수 있지 않냐. 이 두 번째 성전의 영광이 첫 번째 성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이 사람들을 이제 위로하십니다. 자, 이게 위로가 끝난 다음에 성전을 다시 이제 짓기 위해서는 이 백성의 두 가지 죄악을 제거해야 된다. 첫 번째 죄악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뭐 먹고 살고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남의 집에 가서 계속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한 이런 죄악,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일, 이 두 가지 일을 유다 백성이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계속해서 저질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일을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바빌론 땅에서 가지고 온 습관이 있어요. 풍습이 있어요. 그 장사하는 어떤 그런 풍습인데 하여튼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거, 이건 바빌론 사람들의 전통이고 바빌론 사람들의 습관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을 실어다가 바빌론 땅에다 다시 두어서 바빌론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길 것을 말씀해 주신 내용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자, 스가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4장 가운데 우리가 6장을 살펴봤어요.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불러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장부터 6장까지는 거기 가서 보면 1장부터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총 8개의 환상이 보입니다. 환상이라는 눈에 나타나는 비전이 보인 거예요. 비전이라는 게 뭐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기병들이 나타나고 뿔들과 목수들이 나타나고 측량줄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모습이 보이고 올리브나무가 나타나고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에바가 날아가는 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네 대의 병거가 나타나고 이렇게 이제 해갖고 6장까지 총 8개의 이 환상, 보이는 무엇인가가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이것들이 무엇인가를 제가 잠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그 교훈을 주시는 내용, 첫 번째 참된 금식이 뭐냐, 이 금식과 더불어 전통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금식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이런 내용과 맨 마지막으로 이 스가랴와 그 다음에 이제 학계가 살던 그 시대 사람들, 너무나 모든 게 이제 초라하고 볼품없이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맨 마지막 때, 지금은 너희가 인원도 별로 없고 사람들의 조롱거리, 멸시거리지만 맨 마지막 때에는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이 너희에게 찾아와서 너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다. 이렇게 너희에게 찾아와서 너희에게 간청하고 조르는 그런 일이 생긴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아주 밝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8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장과 8장, 특별히 7장에서는 전통이 얼마나 중요한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비교해서 전통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 이걸 살펴보고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밝은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7장은 전통에 대한 그런 얘기인데 그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7장 1절, 2절, 3절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제4년 9월 곧 기슬레월 4일에 주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그들이 아마 유다 백성들이 세레셀과 레겐멜렉과 자기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보내어 주 앞에서 우리를 대표해서 좀 기도를 해라. 예? 그렇게 이제 하고 만군의 주의 집에 있던 제사장들과 재원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이렇게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내 자신을 분리하면서 오래 울어야만 하겠습니까? 그 뒤 이제 가서 보면은 5절에 그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그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곡할 때 조금이라도 나를 위하여 그렇게 이제 하였느냐 이렇게 나오면서 앞뒤 문맥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바빌론 포로 생활 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 사이에 전통이 생긴 거예요. 어떤 전통이 생겼냐? 1년에 네 번 금식하는 그런 전통이 생겼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바빌론 생활을 이제 그만두고 여기 돌아왔는데 그럼 이제 돌아온 상태에서도 계속 1년에 네 번 전통에 따라 금식을 해야만 합니까? 아니면 금식을 멈춰도 됩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전통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도 이제 중요했지만 사실 지금도 기독교회 안에 전통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뭐랄까 논란거리가 좀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우리말 사전에 가서 전통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전통은 뭐냐 하면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지난 시대에 이미 이루어져 계통을 이루며 전하여 내려오는 사상, 관습, 행동 따위의 양식을 전통이라고 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 예를 들어 이번에 구정을 지킨다. 뭐 추석 명절을 지킨다. 이거 한국 사람들의 전통이에요. 다른 나라는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또 예의 바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이렇게 또 어느 면에서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고 그래서 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고정이 되어 있는 어떤 관념 뭐 양식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이제 전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통 전통이라고 이야기할 땐 좋은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먹는 것 저와 여러분이 뭐 김치찌개도 먹고 찌개 좋아하잖아요. 뭐 이렇게 이게 다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전통 탕도 좋아하고 이게 다 전통이에요. 다른 나라에 없습니다. 이런 이렇게 먹는 게 그렇죠? 뭘 먹는 거 미국 사람들 한번 가서 밥 먹는 거 이렇게 보면 야 저렇게 어떻게 단순하게 먹고 살까? 뭐 고기 이렇게 하고 그냥 그렇잖아요. 구워갖고 아니면 햄버거 만들든지 여기다 케첩 쭉 뿌리고 그냥 빵 하나 싸면은 그러면 이게 밥이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고 사는 거거든요. 예. 근데 더 단순한 거 아마 독일 음식이라는 것 같아요. 독일 뭐 양배추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거 하고 소세지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냥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먹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나라에도. 또 음식 전통 같은 경우 보면 우리 남도에 이렇게 내려가서 전라도 지방 이런다 음식이 굉장히 풍성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면은 꼭 음식을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전통이란 말이에요. 입는 것도 있고 가족 관계도 있고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그다 아이들이 다 한 집에서 이제 대가족을 이루며 사는 그런 전통이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바뀌어서 이제 핵가족 전통이 이제 됐지만 자 이런 가운데 아이들 양육하는 거 아이들 교육하는 거 그다음에 직장과 배우자 선택 이거 다 어느 면에서 우리의 전통에 따라 그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전통이 있게 되면은 많은 경우 그 전통이 사람을 바른 선택을 하게 이제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전통은 좋은 거예요. 전통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전통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보수주의자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보수주의자와 그다음에 진보주의자의 그 특성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보수주의자는 창조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설계자가 있고 우리 인간은 나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자가 하나님의 섭리와 그렇죠? 이분의 그 은혜에 따라 지금까지 인간들에게 축적이 되어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잘 보수하고 유지하고 그냥 와창창해서 한 번에 깨트려 엎어 부수고 하는 그런 일 안 하고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서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보수적인 그러한 가치예요. 근데 진보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냥 순식간에 혁명을 일으켜서 과거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때려 부수고 본인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게 진보 좌익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보수주의자가 되어야 되고 또 정상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이게 이제 전통입니다, 전통. 그런데 성경을 가서 보면은 전통이 그렇게 좋은 의미로 나오질 않습니다. 성경에 가서 보니까 전통이 총 13번이 나오는데 단수로 11번, 그 다음에 복수로 2번이 나오는데 다 신약 성경에만 나옵니다. 영어로는 간단한 거예요. tradi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tradition. 아마 기존 성경에는 유전이다. 사람의 유전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 가서 아이들 배우는 사전에는 전통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다 좋지 않은 말이에요. 이게 어느 경우에 전통이 많이 사용이 됐냐면 사람이 어떤 전통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할 때 그런 의미로 전통이 되게 이제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마태복음 15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옆으로 가면 그러면 신약성경 마태복음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5장 가서 보니까 1절에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장로들이 세워놓은 그런 전통이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이 그걸 범하냐. 그 전통이 뭐냐. 빵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건데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여 말씀하시냐.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예물이 되었다. 이게 고르반입니다. 그렇게 지정을 해버리면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께 용돈을 드리지 않아도 이 의무가 면제가 된다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가지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봉양하지 않아도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하여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했다. 이런 의미로 전통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그런 개념으로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드는 이와 같은 그 도구가 전통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전통이라고 하는 게 이게 좋은 건데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려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있다. 이런 전통은 그거는 악한 전통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제거해야 될 그런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시대에 마찬가지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 하면서 좀 머리를 써야 됩니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과연 이걸 원하실까? 제가 이제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저나 제 아내나 다 100% 잘 볼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가운데 사람의 전통이 쌓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전통이 사람을 죽이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방향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 전통이 점점점 세워지면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를 해야 돼. 이건 아닙니다. 이야기해서 그 전통을 와르르 무너뜨려야 돼요. 무너뜨리고 이렇게 해서 그런 악한 것이 교회 안에 자리를 이렇게 잡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느 정도의 그 비판 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그냥 루틴하게 매일 똑같이 돌아가는 거, 저 윗세대부터 그냥 내려왔으니까 그냥 하는 거, 이거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롭게 내가 하고 있는 그 이 일이 정말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통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해갖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4,500년 동안 이게 굳어지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로 만든다고 이 엄청난 질책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 침례교회 안에도 이와 같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악한 그런 전통이 있으면은 그럼 속히 오늘 당장이라도 깨 부수고 없애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형태의 교회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제가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제 유튜브를 이제 보는데 요 근래에는 제가 주로 목사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이번 주에는 그 폴 워셔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폴 워셔는 한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뭐 천둥 벼락이 치는 것 같이 그냥 큰 소리로 외쳐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헬 파이어 프리처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파이어리 아주 그냥 불을 토하는 그런 프리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폴 워셔가 이제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이번엔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목사님들 막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질책하나 그 내용을 들어봤더니 예수님이 자신의 신부를 여기 땅에다 이제 남겨놓고 그리고 목사들에게 청지기직을 주고 그리고 이 자기의 그 신부를 잘 돌봐라. 내가 돌보듯이 그 자기의 신부 이 교회를 잘 돌보라고. 그리고 이 땅에다 두고 예수님이 잠시 이제 하늘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이 예수님의 신부를 그걸 잘 돌봐야 될 그런 책무가 목사들에게 이제 주어졌는데 이 목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신부를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세상의 것들하고 같이 짝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냥 교회 안에 예수님의 그 복음의 단순함과 그렇죠 이 신약성경 말씀의 그 단순함 이런 걸 다 갖다 버리고 세상의 그 각가지 악한 그런 문물들을 다 가져다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신부를 완전히 세속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게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왜 그래요? 전통 때문에. 그렇죠? 전통 때문에 그렇다는 이게 몇십 년간 해온 겁니다. 몇백 년간 해온 겁니다. 우리 교단에서 몇 년간 해온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일을 교회가 하도록 목사들이 조장을 하고 있다. 아 이렇게 해갖고 아마 한 15분, 20분짜리 말 그대로 지옥불 그 설교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영어를 이제 하니까 제 아이들하고 우리 사위들이 있는 방에다가 다 이제 올렸죠. 가서 잘 듣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습관이에요. 관습이고 전통이에요.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사람을 죽여요. 교회 안에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제 노력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하거나 또 신약시대에 해악이 되는 이런 전통이나 습관이나 이런 문화가 있다 그러면 그러면 언제라도 잘라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 어느 면에서 단순한 교회 예수님 자기 신랑 예수님만 사모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스가랴서 이제 가서 보면은 1장 1절에 다리오 제2년 8월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환상 계시가 이제 주어지고 그리고 이제 7장에 가서 보면 다리오 왕의 제4년 9월 그러니까 2년 1개월이 지나간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16년 동안 성전에 기초를 놓고 16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스가랴하고 학개가 와서 이 사람들 격려해갖고 4년 동안에 이제 성전 재건했는데 그 4년 중에 2년 1개월이 지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1년 11개월 정도만 지나면은 그럼 어떻게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되잖아요. 근데 그 2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 여기에 대해서는 스가랴가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다만 여기 스가랴서 이제 7장 여기에는 어떤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냐.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이 사람들이 전통으로 세우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하는 그런 그 문제가 이 사람들에게 대두가 돼서 바빌론 포로 생활관 70년 동안 이 사람들이 1년에 4번 금식하는 이와 같은 전통을 만든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모세 오경을 가서 보면 하나님이 국가적으로 전 민족이 1년에 한 차례 금식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언제 하느냐?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년에 7월에 속죄일에는 모든 백성, 이스라엘 땅에 사는 모든 백성이 금식을 하는 거, 말 그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고,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이렇게 이제 될 때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어딜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렇죠? 그래서 전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속죄를 받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민족이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전 민족이 1년에 한 번 국가적으로 금식하는 때를 하나님이 지정해 놨어요. 이건 국가적으로 하는 거고 개인이 금식하는 건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과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제 가서 이제 금식을 할 수가 있었는데 바빌론 포로 생활 가면서 이 사람들이 금식하는 그런 규정 아니면 전통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돼 있느냐. 여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기 네 번의 이제 금식이 나오는데 네 번의 금식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9절에 여기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8장 19절에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4월의 금식. 그러니까 1년에 네 번의 금식이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온 국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일 포함해서 1년에 5번 금식하는 게 이 유다 백성에게 이제 전통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주석을 가서 봤어요. 주석을. 이렇게 가서 봤더니 4월, 5월, 7월, 10월의 금식이 왜 생겼냐. 먼저 10월을 이야기해, 10월. 10월은 어느 때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래서 예루살렘 도시를 포위했어요. 그 도시 포위한 달이 10월 달이에요. 도시를 완전히 포위해갖고 사람이 들어가거나 나가지 못하게 이제 그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월의 금식은 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몇 년 그렇게 해서 도시를 포위한 다음에 4월에 예루살렘 도시가 함락이 됐어요. 함락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5월은 뭐냐. 함락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5월 달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훼파가 됐습니다. 5월 달에. 자, 그 다음에 이제 7월이 있는데 7월은 7월 4일에 자, 이렇게 해서 바빌론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 유다의 모든 사람들 다 이제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모든 거 다 멸절시키고 그 다음에 유다 사람들 가운데 총독을 한 명 세웠어요. 그 총독의 이름이 그달랴입니다. 아주 좋은 그런 총독이었는데 아, 이 그달랴라고 한 이 사람을 살해하는 그런 일이 7월 4일에 일어난 거예요. 7월 4일에. 이렇게 이제 되니까 이 사람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 가면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사건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라고는 7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4월, 5월, 7월, 10월에 금식하는 것과 같은 전통을 만들어서 속죄일까지 포함해서 다섯 번을 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이와 같은 그 절기를 이제 지킨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돌아왔잖아요. 바빌론 포로 생활 끝내고. 이렇게 돌아왔으니, 속죄일 금식은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이 나머지 네 번의 금식, 바빌론 포로 생활 갈 때 했던 그 금식의 그 전통, 그거는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까? 이제 묻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가서 이렇게 물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4절에서 이제 7절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4절에서 7절. 만군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나는 스가랴예요. 예. 자, 스가랴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금방 가서 대답하지 말라.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답은 8장 9절 이후에 이제 나오게 돼요. 8장 9절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금방 대답하지 마라. 자, 형식이나 무언가를 실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백성의 마음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네 번도 금식을 하냐, 금식을 안 해도 되냐.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다. 그거를 이 백성에게 알려주라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렇게 섬김의 그런 관계를 지금 맺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늘 우리 부모 때부터 해오던 그런 그 뭐라 그럴까? 늘 해오던 그런 전통적인 그런 방법, 규칙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섬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관계라고 하는 걸 늘 머릿속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30년, 40년, 50년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까딱 잘못하면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주일 되니까 교회 오고 아무 생각 없이 헌금하게 되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님이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1년에 4차례 금식을 더 했으니까 지금 계속 더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너희 마음이 어떤가 그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결국은 어떤 문제냐. 율법주의의 문제입니다. 전통주의라고 하는 게 있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자, 이것은 뭐냐 하면은 대개 이제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추구하지 않는 이런 분들은 교회에 나오면은 무언가 지킬 거를 좀 알려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대개 교회에서 주일 성수해라, 11조 드려라, 뭐 새벽기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걸 다 지키면은 너무 흐뭇한 거예요. 너 하나님께 대한 그 의무를 내가 너무나 잘했구나, 그렇죠? 또 사실은 또 그렇게 해야 교회 권사도 되고 그다음에 장로도 되고 이제 이런 코스를 이제 밟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 지키는 사람은 영적으로 많이 진보한 사람이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퇴보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 거예요. 이게 까딱 잘못하면 규칙과 전통과 뭐 어떻게 교회가 만들어놓은 그런 이와 같은 법칙과 이런 것들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규칙 준수도 중요하죠. 예배도 시간에 맞춰서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다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인격적인 관계,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제 답변을 주세요. 뭐라고 답변을 주시느냐. 5절 가서 보세요. 5절에 그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가서 말을 해라. 너희가 그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곡할 때 조금이라도 나를 위하여 곧 나를 위해 금식했냐. 금식을 지금 70년 동안 했는데 하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조금이라도 나를 위해 했냐. 아니면 6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너희 자신을 위하여 먹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마시지 아니하였느냐. 자,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그리고 한번 너희 자신의 행거를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을 했냐. 정말 나를 위해서 했냐 아니면 너희를 위해서 했느냐. 그렇죠?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주일이 돼서 뭐 11시고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하고 찬양 이게 다 종교적인 행위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 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음 상태가 올바라야 거기서 나온 종교적인 행위가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지. 내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11시 주일 딱 되니까 무조건 와서 일단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그럼 난 의무를 다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뭐 저 사람 좋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게 전혀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기상 15장 22절 가서 보면 이런 말씀, 옛날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얘기 그렇죠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거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말하네. 뭐라고 말하냐.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들을 크게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기뻐하시나이까? 그렇죠?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자, 사울이 무언가를 해서 뭐 외적으로 드러나는 희생을 바치려고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뭐보다 나아요? 순양의 기름을 태워서 그렇죠? 바치는 것 같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마술죄와 같고 마음을 완고하게 딱딱하게 하는 것은 불법과 우상숭배와 같다. 이거를 좋아해요. 여러분이 구약시대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은 원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사복음서 한번 가서 보세요.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뭐 종교행위를 한다는 게 까딱 잘못하면 위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그 시간에서 그걸 해야만 내가 뭔가 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 이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 근데 하나님이 그 위선을 지극히 미워하신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대언자들이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야. 안 듣는다는 거야. 7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그것의 사방의 도시들에 사람들이 거주하며 형통하게 지낼 때, 또 남쪽과 유다에도 사람들이 거주할 때 주가 이전에 대언자들을 통해 외친 그 말씀들을 너희가 들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그거를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당시 사람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었느냐. 자, 바빌론 포로 생활 가기 전에 사는 것이 그래도 괜찮았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괜찮은 거예요. 이게 먹고 사는 게 괜찮으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그다음에 장로들이 만든 전통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아도 뭐 사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자꾸 마음을 살펴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마음을 살펴볼 그런 여유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전통대로 내려온 대로 지금 식으로 해서 그냥 주일 오전 11시에 가서 예배 딱 드리고 11조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필요할 때 가면 제가 새벽 기도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그거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버틴기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 대언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번 금식을 더 더했다. 이게 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금식하는 게 어떨 때 사람들 눈에 나는 게 모든 게 중요하게 보일 수가 있지만 내게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정말 너희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고 그렇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경우 그 당시 이스라엘의 경우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번 더 금식하는 그런 절기를 더 지키는 거 이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핵심 내용은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표현에 따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요 원칙하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 원칙하에서. 그리고 다시 말씀드린다. 여기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가 된 거예요. 우리 신학교에는 이런 절기 지키는 이와 같은 명령이나 규례가 없습니다. 예, 기억하세요. 우리 신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일체 무슨 절기 지키고 심지어 무슨 어떤 교회는 맥주 감사절 이런 거 이런 거 필요 없는 거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 우리에게 전혀 그런 거 필요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지키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냐 안 지키냐. 또 지금도 절기가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해야 되냐 이 일을 하지 않아야 되냐. 예, 거기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냐 아니면 나의 기쁨이나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냐. 이걸 판단해 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지 내가 영광을 받는 건지, 특히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이 무슨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게 될 때 이게 정말 내 영광이 되는 건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지, 예수님을 높이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건지 아니면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건지 내 양심이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저와 우리 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8장 19절에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먼저 8장 19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마음을 바꾸고 나를 제대로 섬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4월의 금식이, 금식하는 거는 먹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밥을 먹지 못해가지고 그냥 배가 고프고 너무 힘든 거예요. 쓰러질 정도로. 이게 금식이거든요.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유다의 집에게 기쁨과 반가움이 되고 아주 즐거운 그런 일이 되고 즐거운 명절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그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 쓰라린 그런 일이 이게 변해갖고 어떻게 돼요? 즐거운 명절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말씀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이 일들,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는 건 언제겠어요, 여러분? 아직도 실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예수님 천년왕국, 천년왕국 이제 이 땅에 세우시게 될 때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7장 8절에서 14절은 이 유다 백성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핵심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들의 조상들에게 대언자들을 보내고 대언자들을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백성이 마지 못해갖고 이렇게 뭐라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그냥 정기적으로 뭔가 짐승도 바치고 잡아 죽이고 뭐 이런 예배 행위를 하는데 속마음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다 패망의 원인이고 바빌론 포로 생활의 원인이다. 다시 말씀드려, 유다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유대교. 그 유대교는 그들의 삶의 일부지 그 삶의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언가를 합니다. 짐승을 잡아 죽여요. 가서 금식도 해요. 뭐 하나님이 하라고 하고 대언자들이 하라 그러면 그 일들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 그게 이들의 삶 속에 삶이 있잖아요. 이 삶의 일부지. 그게 한 일부가 이게 센터에 딱 들어와서, 이 센터에 딱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들의 모든 삶이 이것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딱 센터가 돼서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일이 예수님과 연관이 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이 그걸 하지 못하고 겉으로만 빙빙빙빙 돌고 사람 눈에 보이기만 위선의 일을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바빌론 포로 생활 가게 된 거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12절에 그들의 마음이 금광석같이 굳어지. 금광석이 다이아몬드잖아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보다 굳은 게 어디서 지금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그 마음이 다이아몬드처럼 굳어졌다는 거예요. 어디 다른 데 가면 이마가, 너희 이마가 다이아몬드처럼 굳어졌다. 이게 뻣뻣하게 이렇게 돼갖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뭐냐. 여기 가서 보니까 특별히 율법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그런 내용이 뭐냐.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4절, 신명기 10장 18절에서 22절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내 백성 가운데 약자들,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그 다음에 이방 땅에서 여기 들어와갖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외국인들 있잖아요. 천시, 천대받고 이렇게 사람들의 그런 멸시의 대상이 되고 이런 사람들을 너희가 정말 사랑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는 7장에 가서 보니까 9절에 진실한 재판을 집행하며 자기 형제에게 긍휼과 동정심을 베풀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고 과부와 아버지 없는 자와 타국인과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며 너희 중 아무도 마음속에서 자기 형제를 치려고 악을 꾀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이 귀 기울이기를 거절하여 어깨를 빼고 어깨를 빼는 거예요. 뒤로. 그렇죠? 그렇게 하고 듣지 않냐라고 자기 귀를 막 얼마나 표현이 이렇게 뭐라 그래 위열하잖아요. 이게 어깨를 빼는 거예요. 그냥 귀를 막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안 듣겠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하니까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니까 나도 너희 말을 안 듣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따라 너희가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를 이 세상 모든 나라로 흩어버리겠다 그렇게 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너희를 다 흩어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말씀하는 거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만 그래야 결국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그랬고 지금 너희도 그렇기 때문에 이 금식하냐 마냐 뭐 전통을 지키냐 마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이 어디 와 있는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뭐 이거 다윗이 그걸 기록했다는 기록이 돼 있지 않지만 앞뒤 문맥상 그렇게 보이거든요.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말 그대로 길 잃은 양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헤매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그렇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그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이 그게 말을 듣지 않고 그렇죠. 목을 뒤로 빼고 귀를 막고 그렇게 하냐 결국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땅으로 포로 생활 가서 거기 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그리고 깨닫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역시 뭐냐 핵심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식으로 네 번을 더 지키냐 안 지키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마음 중심이 정말 내게로 돌아와 있느냐. 이게 안 돼서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는 거 이걸 너희가 꼭 기억하고 예, 그래서 전통을 지키되 좋은 전통은 지키고 사람이 만들어 놔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억누른 그런 전통은 곧바로 갖다 버려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는 사도 바울이 좋은 의미로 전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어라. 좋은 전통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부산에 가서 지역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느 면에서 제가 이제 나이가 61세, 만 61세가 됐는데 61년 동안 교회를 찾아다녔어요. 61년 동안. 한국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이 두 지역에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뭐 교파 교단에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그런 교회를 이제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니면서 이제 보게 된 것이 뭐냐? 어느 교회를 가든지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있는 거예요. 전통.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신학교회를 해야 돼.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이 진리의 성령님의 말씀에 거물어 보면 아 저건 아닌데 왜 저렇게 할까? 이게 안 보이냔 말이야. 저건 아닌데 왜 저게 저렇게 할까? 우리 양심에 이렇게 뭐랄까 거슬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라고 다 올바로 하는 거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미국 사람이라 올바로 하지 않아요. 미국 성도들 안에 들어가 있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님하고 동일한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미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동일한 성경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성령님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말씀이 있으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 그렇죠? 그럼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의 전통은 다 갖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미국식이든 한국식이든 좋은 거 성경적으로 맞는 건 우리가 지켜야 되고 미국식이든 한국식이든 성경에 어긋나는 건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이 신학교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마음으로. 그럼 그걸 하려면은 어떻게 돼요?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한 사람들이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말하는 거, 행하는 거, 그렇지, 예배 드릴 때 행위 모든 거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가, 신약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고 있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고, 특별히 목사와 사모가 교회를 이끌고 나가면서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그게 민감하지 않고 둔감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보이면은 전하 집사 형제님들에게 와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이거는 우리의 양심과 신약성경에 이렇게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억누르는 겁니다.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게 우리 형제들 가운데 동의가 되면 어떻게 즉각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즉각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 뭐 재고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즉각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이 교회를 하다가 이제 뭐 다른 사람이 와서도 목회를 한다 해도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사랑침례교회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특징이 뭐예요? 이걸 처음에 세운 그런 창시자, 그렇죠? 개척하신 그런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하고 뭐 그 다음 세대 어느 때까지 쭉 잘 가다 그 다음에 다 삼천포로 가잖아요. 다 그래요, 다. 그럼 다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 그런 교회가 없어요. 다 그래요. 다 얼마나 오래 가냐의 문제지. 다 그래요. 다. 그 얼마나 오래 가냐. 오래 가게 하려면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man-made tradition,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드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서 생기지 않도록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그렇죠? 주일학교든 교회 운영되는 모든 어떤 뭐 절차든 회의든, 그렇죠, 뭐 미디어 선교든 하여튼 모든 것에서 비성경적인 요소는 곧바로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아주 철두철미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신학교회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다, 이게.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그와 같은 권위를 갖도록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는 이게 천주교회인 거예요. 천주교회가 바로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가 있는 거예요. 교황의 말이 하나님 말씀 위에 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라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그런 교회를 미워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천주교회 같으면은 아마 1900년도 초반까지 전 세계 모든 천주교회는 미사를 라틴어로 드렸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는데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저 신부하고 내가 서로 야만인이 되잖아요. 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야 아멘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냐? 전통입니다, 천주교회. 그렇게 얘기하면 끝인 거예요. 예, 이 교황님이 이렇게 한 그런 전통입니다. 이걸 대해서 사람을 그난 1500년 동안 예, 이렇게 무지와 어둠 속에 가두고 이렇게 해서 구원 한 명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천주교라는 거예요.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침례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르는 그런 악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이제 조심을 해야 됩니다. 8장 말씀은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8장 말씀 좀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통을 지켜야 되냐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됐는데 주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야 유다 백성아 이제 너희에게 앞날에 이루어질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소망에 대해서 내가 좀 이야기를 해주겠다. 그 뭐 전통 지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너희가 앞으로 어떠한 민족이 되고 부활하고 그래서 나를 믿고 부활하고 어떠한 영광을 누리고 살 것인가 이걸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앞날에 1년 있다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그래서 이 땅에 세우게 될 천년왕국 그 하나님의 그 천년왕국 통치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이 민족 가운데 생기는가. 지금 너희가 얼마나 상태가 초라하냐. 보란 말이에요. 한 5만 명, 아이들까지 한 20만 명 돌아왔는데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집도 없고 그렇죠. 이게 형편없단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이 볼 때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게 막 하나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막 경멸하고 없인 여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맨 마지막 때 이 땅에 내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 너희가 어떠한 사람들이 되고 어떠한 민족이 되는가 그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마음을 똑바로 먹고 그리고 나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1절에서 6절 그냥 읽으면서 쭉 얘기하겠습니다. 만군의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로 질투하며 그녀를 위하여 큰 격노로 질투하였노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기 안에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가 8장 안에만 몇 번 나오니 10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얘기해요. 왜 이거 진짜 이렇게 될 거다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 재건이 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한가운데 내가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이제 진리의 도시라고 지금까지 그냥 거짓이 난무했잖아요. 그렇죠? 진리의 도시가 되고 만군의 주의 산, 그 거룩한 시온산은 거룩한 산이다. 그래서 진리와 거룩함이 거하는 그런 도시로 예루살렘이 아주 완전히 바뀔 것이다. 물론 아직도 안 그렇잖아요. 언제 된다는 거예요? 재림의 때 그와 같이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루살렘 거리에는 여전히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거하되 나이가 많음으로 각 사람이 손에 지팡이를 잡을 곳이요 그 도시의 거리에는 소년들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그것에서 놀리라. 여러분 이렇게 뭐 차가 오고 가고 이러는데 거기 가장 살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노인들하고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때 이 예루살렘 이때에는 물론 그때 자동차도 있고 다 있겠죠. 이제 앞으로 천년왕국의 때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때 아 그때에는 그 거리들에 누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노인들하고 어린아이들이 가장 많아요. 그렇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그러한 그 나라가 되고 도시가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 이 날들에 그것이 이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의 눈에는 놀랍게 보일지라.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 지금 노인이 얼마 없어요. 애들도 별로 없어요. 아 그런데 그냥 예루살렘 거리에 노인과 그다음에 아이들이 가득 차는 그런 일. 이게 지금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너희 눈에는 이게 놀라운 일처럼 보여도 내 눈에는 그렇지 않다. 맨 마지막에 내가 그걸 이룰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7절에는 보라 내가 내 백성을 동쪽 지방과 서쪽 지방으로 데려와 구원한다. 지금 곳곳으로 다 흩어져 나가 있는데 이 사람들 하나님이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의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여러분 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 그 아브라함의 씨가 어떻게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이집트 탈출도 하고 그 위에 왕정 시대도 만들어주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맨 마지막 메시아 시대가 딱 이루어지게 되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그 일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절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만군의 주의 집에 기초를 놓던 날에 있던 대언자들의 입으로 전해준 이 말들을 이 날들에 듣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손을 강하게 하고 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학계 대언자의 말을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날들 전에는 일하기 전에는 아 가서 아무리 일을 해도 수확이 안 생기는 거예요. 땀을 그렇게 흘려도 포도나무에 포도가 많이 안 열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날들 전엔 사람이 삭슬 받지 못하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또 고통으로 인하여 나가거나 들어오는 자에게 어떤 평안도 없었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세워 각각 자기 이웃을 대적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지난 16년 동안 너희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느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을 이전의 날들은 대하던 것과 같이 대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11절에 씨가 잘 자라고 포도나무가 자기 열매를 내며 땅이 자기 소출을 내고 하늘들이 자기 이슬을 내릴 거다. 그래서 이 모든 백성이 과거와 달리 많은 것을 소유하는 그런 좋은 그런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끝난 다음에 또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느냐. 15절에 내가 이 날들에는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의 집에게 잘하리라고 이제 생각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19절로 넘어가서 너희가 지금 얘기하는 그 네 가지 금식, 금식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 이제는 뭘로 내가 바꿔줄 거냐 하면 기쁨이 되고 반감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즐거운 명절이 되고 이렇게 이제 될 때 너희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그런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는 맨 마지막에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백성과 많은 도시의 거주민들이 거기로 예루살렘으로 오는 일이 여전히 있는데 한 도시의 거주민들이 다른 도시로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주 앞에서 기도하고 만군의 주를 찾자 나도 가겠노라. 이거는 뭐 유다 백성의 도시에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이방인들의 도시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도 가고 인천에서도 가고 상하이에서도 가고 뉴욕에서도 가고 가자는 어디로 가자는 예루살렘에 가자. 예루살렘에 가서 만군의 주 앞에 가서 기도하자.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참으로 많은 백성들과 강한 민족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만군의 주를 찾고 만군의 주님 앞에서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런 일이 천년왕국의 때 이루어진다.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이 생기냐.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날들에는 민족들의 모든 언어 중에서 열 사람이 나와서 그 누구를 붙드냐. 붙들되 유대인인 사람의 옷자락을 붙든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표로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대표들이 나와 갖고는 유대인인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좀 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너희와 함께 가고 싶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 유대인들 이게 상태가 말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초라하기 그지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 이방에 있는 그 사람들이 보면 아니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맞아?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조롱거리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지금 여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천년왕국의 때가 오게 되면 이 주변에 막 미국 사람이고 영국 사람이고 이탈리아 사람이고 중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고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대표를 보내갖고 유대인들의 옷자락을 붙들고는 우리도 함께 너희와 함께 만군의 지혜 주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들었다는 우리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이 우리 사랑침례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딱 들어와서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봐야 된다는 거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 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이 딱 들어오면 세상과 교회가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이 안에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보는 그런 교회,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